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시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펴시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2번째 시간으로 형통과 고난 모두를 통해 믿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형통과 고난 모두를 통해 믿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 믿음을 이렇게 이제 쭉 소개해 왔는데,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행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언급하는 형태였습니다. 형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언급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 믿음의 행적들이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 이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아, 사사네요. 그렇죠? 예, 재판관들, 사사들이네요. 다윗은 뭐죠? 다윗은 왕이네요. 사무엘은 뭐죠? 아, 대언자네요. 대언자이면서 이제 여러 대언자들도 이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사들, 왕들,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의 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언급하고 행적을 언급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행적 중에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앞에 언급된 이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앞에 그 행적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다윗, 사무엘, 하나도 정말 뒤질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의 행적은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안 하셨어요. 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 믿음의 행위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행한 그 믿음의 행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해 놓은 책을 우리가 영웅전 또는 전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 일종의 영웅전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육신에 관한 영웅전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믿음에 관한 영웅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표현으로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믿음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영웅전에 속한 얘기라면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이런 것에 당연히 초점을 맞췄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믿음만 관련이 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학위를 땄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암흑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제 33절부터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앞에 언급된 이름들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매칭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대략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한절한 절을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왕국들을 정복했다.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했다. 그런 사람에는 우리가 다룬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한번 얼굴,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이제 같이 떠올려 보세요. 또 여기 이름이 언급된 다윗, 기드온,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은, 왕국을 정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루었다. 사무엘 대언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거고, 여기에는 없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히스기야, 요시야, 이제 이런 왕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백세에 얻게 되죠. 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게 되지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이제 왕국, 그것을 이제 받게 되지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아, 이건 좀 쉽네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거는, 좀 그, 금방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죠. 다니엘일 것입니다. 사자굴에 갇혔다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관련된 사람 중에는 삼손도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막 찢어 죽이고 그랬죠. 다윗도 해당됩니다. 다윗도 사자와 곰이 자기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물리쳤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맹렬한 불을 껐다. 믿음으로 맹렬한 불을 껐다. 이건 누가 떠오르실까요? 네, 새 친구가 떠오르네요. 네, 곰사마리가 아니라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대가로 불타는 용광로. 거기 보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어땠다 그랬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칼날을 피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이것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기드온의 예를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제 밝힐 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원래는 처음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모든 힘을 다 잃고 그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 되었었지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강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을 물리쳤다. 뭐 여러 사람, 기드온, 바락, 다윗, 뭐 여러 사람 들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 믿음으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 자, 요 내용은 그 앞에 사람들과는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과는 이제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그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왜 기록됐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됐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5절부터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35절의 그 뒷부분부터 38절까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부분,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약속한 것들을 얻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형통한 것과 좀 관련이 있었어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반면에 요 지금 35절 뒷부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과는 영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심한 조롭과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것도 또 어느 정도는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 우리가 그 금방 안 떠오르시겠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미가야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 대언자도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게 있고 요셉 이야기도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돌로 맞았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돌로 맞았다. 요거는 한 번만 좀 찾아보십시다. 사실 성경에서 이제 돌로 맞은 게 신약 성경에서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유명한데, 구약에도 보면 돌로 이제 맞아서 죽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기하 24장입니다. 역대기하 24장. 역대기하 24장 20절부터 보시면, 역대기하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이야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 의에 관해서, 의로운 것에 관해서 외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대언자도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디까지나 전승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믿음으로 그 톱에 잘림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왜 이런 잔인한 얘기까지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톱에 잘림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언급은 있지만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유대 이제 전승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승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특별히 그 아합 왕 시대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많이 살해당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괄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제 worthy라는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 worthy라는 단어의 그 의미 중에 저울의 그 무게가 맞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할 때에 돈을 무게를 단다, 또는 물건을 무게를 단다 하면, 이렇게 양쪽에 어떤 이제 이쪽과 저쪽의 무게가 이렇게 딱 맞아서 균형을 이룰 때 그게 worthy하다, 무게가 맞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worthy라는 단어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이 그들과 같은 무게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더 가벼웠다는 거예요. 세상 쪽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 이 모든 사람들을 한쪽에 달고 세상을 한쪽에 달았을 때 세상이 부족했다, 세상이 모자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 것인데, 세상이 이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죽어간 이 성도들이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무가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족했다. 이들의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가치가 훨씬 더 무거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산다고 해서 늘 형통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상으로 볼 때 형통한 얘기는 아홉 가지 나왔습니다. 뭐 정복하고 뭐 의를 이루고 이렇게 따져 보시면 아홉 가지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는 하나하나 세보면 제가 세볼 땐 1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얘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 배도한 그런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치듯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과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 하니 고난이 있을 때가 더 많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반대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럼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고난만 오냐? 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할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사람이 다 고난만 당해. 그 얘기만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이건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다 이렇게 내팽개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때 또 형통한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 형통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통과 고난, 우리의 승리와 실패, 뭐 이런 것 자체에 그렇게 큰, 이 무게를 두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쪽을 통해서든 저쪽을 통해서든 믿음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배우는 게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더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든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언급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전당에 지금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완전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언급됐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소개됐었냐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아, 참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정말로 어떤 아무런 흠결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이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그 막내 아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막내 아들의 그 아들을 이제 저주하게 되는 또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 히브리서는 어떻게 소개했었냐면, 시험을 받을 때 자기 독생자를 바쳤다. 심지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다 봤듯이, 이국 땅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생명을 부지했던 뭐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그이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들을 얻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다. 다 믿음으로 산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말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이제 일도 했습니다. 반석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바위를 이게 두 번을 내리치는 뭐 이제 이런 이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합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라합은 그 출신부터가 정말 부도덕과 죄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세워놓았던 그 제단 그거를 그냥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쓰실 때에는 정말 인원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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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게 해서 그 300명의 소수 인원으로 적군 대군을 격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완전했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전리품들 중에서 금붙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그거를 뭐를 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죠. 이걸 만들어 놓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또그 에봇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이 기드온이. 그리고 이 기드온은 또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 71명, 7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 70명과 그 첩으로부터 또 얻은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으로부터 얻은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머지 70명을 다 하루아침에 다 살해하는 뭐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첩을 너무 많이 둔 것도 문제였고 이 자녀들을 다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도 이제 문제였던 거죠. 기드온에게도 이런 흠이 있습니다. 바락의 경우에는 이제 바락도 이제 사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자 사사였던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대장 이제 시스라를 대항해서 1만 명의 군사로 철병과 900대와 싸워서 이기는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리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싸우러 나갈 때 드보라 또 오지 않으면 저도 못 나갑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육신적으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전, 믿음의 전당에서는 사실 삼손은 사실 그렇게 큰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사로인으로 그렇게 이제 서약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셨던 정말 초자연적인 근력, 그것을 사용해서 블레셋에 이제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적국의 여자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그 여자에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힘의 근원, 여기에 대해서 나사로인의 성원에 대해서 이제 다 털어놓음으로써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맷돌이 나가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지요. 여기 소개된 사람 중에 이제 또한 사람을 보면 입다가 있는데 입다는 그 출신이 창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그 사회에서 모욕과 천대를 받고 자라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이참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크고 또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판단력이 올바르게 이렇게 훈련되고 이런 게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다가 이렇게 사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이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자는 누가 됐든지 자기가 번제헌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 외동딸이 나왔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믿기로는 그 외동딸을 실제로 번제헌물로 이제 드린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나님께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었다. 한 사람을 더 보죠. 우리 다윗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윗은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새끼 뵌 암양이나 따라다니던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치기였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8째로 태어나서, 아버지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있던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성전으로 바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그 왕좌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자기의 가장 충신 중에 한 사람의 그 아내와 간음하고 그 충신을 죽게 하지요. 참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로 훈육하지 않아서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이 있고 살인 사건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중에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피신해 있다 돌아오고 이런 일도 이제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흠이 많았습니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전당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들의 육신적인 영웅적인 면모에 집중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흠결에도 집중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대조하느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흠결 여기에도 여기에도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영웅적인 면모, 그건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참 무지막지한 흠결, 이것도 안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집중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멘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부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걸 좀 주목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네.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 일대기가 이렇게 쫙 있을 때 그 사람의 일생 중에서 믿음으로 잘 행했던 부분을 딱 잡아갖고 그걸 딱 클로즈업해서 히브리서에 적어놓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적인 뭐 성취도 있고 그랬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믿음으로 잘 행했던 그 부분만을 탁 집어서 스냅샷을 찍어서 그래서 그거를 딱 클로즈업해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행실이 완벽해야만 믿음의 전당에 서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80년이고 뭐 100년이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매 순간이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 너희가 진토인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너희가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는지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좀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나는 참 이 믿음으로 살기는 참 글렀어. 너무 많이 실패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많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 우리가 정말로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등을 진 채로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방향은 어찌됐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더라도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도 많이 실패했고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기억하면서 위를 바라봐라. 네가 아무리 흠이 많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어라. 지금까지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돼? 그럼 회개해. 회개해. 그거 계속해서 너의 마음의 짐으로 자꾸 이렇게 갖고만 있지 말고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내려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많이 돌이켰는데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 발짝을 내딛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장면을 어떻게 하신다? 찰칵 찍어가지고 그 장면을 찰칵 찍어가지고는 그걸 확대해서 얘는 이렇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조금 딴 때보다 좀 짧은데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앞부분에서, 11장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뭔지 이걸 이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예를 충분히 드셨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름만 이제 언급을 하시고 또 여러 형태의 믿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이렇게 좀 공통된 것 또는 객관적인 것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적 성취를 이뤘는지 또는 영적인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는지 뭐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 예. 뭐가 중요하냐?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시점에 그 믿음의 행위. 아,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안달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막 놓자는, 믿음으로 놓자니는. 이 말을 쓰고 싶으셔서 그냥 마음에 막 안달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실패나 넘어짐, 그거를 막 부각해가지고 박노찬이가 요때 요렇게 넘어졌고 저렇게 넘어졌고 이것을 막 이렇게 떠벌리려고 이렇게 열심이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흠결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행위 그것을 부각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가져. 너희가 완벽해야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나도 그럼 다시 한번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장학기도 하시죠.